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어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프로듀서 유하정입니다. 어느덧 6월입니다. 네, 올해도 벌써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시간의 빠름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유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속에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자동차 대신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상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6월의 시작,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계신가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도 호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식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호주 주요 도시의 집값이 1년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바이오의 시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또 요즘 종종 주유소에서 어떤 연료를 넣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연료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격만 보고 선택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네, 오늘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자동차와 연료별 특징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호주와 한국을 잇는 공연 문화, 엔터테인먼트 소식 전하는 K-아트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6월 1일 월요일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시작합니다. 뉴스의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6월 1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호주를 강타한 폭풍이 호주 남호주 남동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원네이션당이 호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정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토리아주의 대중교통요금이 연말까지 반값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고국에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호주 기상청은 최근 며칠간 호주 서부 해안에 강력한 폭풍을 몰고 온 날씨가 호주 남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통 5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이 폭풍으로 인해 퍼스와 서호주 해안가 지역엔 시속 최대 135km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돌풍은 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6월 1일엔 남호주와 빅토리아주, 2일엔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됩니다. 기상청의 사라 스컬리 씨는 주민들이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severe weather warning is current for damaging wind gusts across southern parts of South Australia today, with wind gusts to 90 kilometers, even possibly up to 100 kilometers.
스컬리 씨는 오늘 남호주 남부 지역엔 시속 90km, 심지어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으로 기상 경보가 발효 중이라며, 애들레이드 지역의 바람은 오늘 하루 종일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저녁 무렵엔 최고조에 달해 시속 90km의 돌풍이 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파괴적인 돌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론 포트링컨, 마운트 갬비어, 세두나, 포트 오거스타 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폴리넨슨 의원이 이끄는 원네이션당이 호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정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디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가 공개한 레드브리지 그룹과 엑센트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네이션당에 대한 지지율이 4%포인트 상승한 3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당의 1차 투표 지지율은 28%로 한 달 전 이뤄진 지난 조사와 5월 12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레드브릿지 여론조사의 양당 선호도 기준에선 51% 대 49%로 노동당이 원네이션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무총장은 당국이 치명적인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에볼라가 발생한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 주민들에게 치료를 받고 안전한 장례 절차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병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17번째 사례이며 반세기 전 에볼라가 발견된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 중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발병 사태가 전 세계적인 대응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outbreak is caused by the Bundibugyo virus for which no licensed vaccine or treatment.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번 발병은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는 분디부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며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분디부조 바이러스로 인한 에볼라는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으면 생존할 수 있고 이곳 이투리 지역에서도 이미 일부 환자가 회복됐다며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오늘인 6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요금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빅토리아 주민들은 주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생활비 지원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습니다. 자신 타일런 빅토리아 주 총리는 정기적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ll save people up to $850. Again, it's another way that we can help households.
앨런 주 총리는 이 조치로 주민들은 최대 $850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가정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수많은 빅토리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돈이 식비, 집세,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같은 필수 항목에 쓰일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 위협에 직면한 근로자들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주정부 구제 패키지를 통해 보호받게 될 전망입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1,4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마련했으며 여기에는 위험에 처한 산업 분야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력 구제 프로그램에 820만 달러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AI 도입이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AI 기술이 수많은 일자리를 없애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AI 전문 스타트업인 엔트로픽 대표는 AI 기술이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급증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피파 월드컵 개막을 불과 11일 앞둔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대표팀이 비자 문제로 멕시코행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남아공 대표팀은 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31일 멕시코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남아공 축구협회는 팀이 출국할 때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케이튼 맥켄지 남아공 스포츠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이 난장판이라고 친한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보고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대표팀은 오는 11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는 개막전에서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국방수방들은 수중용 무인정 전용 무기 체계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저 인프라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프로젝트는 2027년부터 3개국 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회담 기간 중 이루어졌습니다. SBS와의 인터뷰에서 리처드 말스 연방 국방장관은 미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what we're doing from both of our perspectives is managing a relationship which is.
말스 연방 장관은 결국 우리 양측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과거에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저 그 관계의 현 시대의 관리자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1일 새벽 멜번의 한 주택 화재로 숨진 피해자는 3살 어린이로 확인됐습니다. 빅토리아주 경찰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은 웨리비에 위치한 주택에 화재를 진압한 뒤 건물 안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으나 현재로선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고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폭발 화재가 발생한 곳은 대전 외삼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목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으며 2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원화로는 1087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1도에서 낮 기온 21도. 멜번,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0도에서 17도. 브리즈번, 맑고 10도에서 24도. 퍼스,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1도에서 19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내리고 13도에서 18도. 캔버라, 소나기 내리고 4도에서 13도. 호바트, 소나기 내리고 8도에서 14도. 다윈, 대체로 맑겠습니다. 19도에서 낮 최고 30도 예상됩니다. 고국인 서울은 내일 맑고 19도에서 3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1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이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SBS 라디오 앱을 통해 만나보세요. 발빠르고 정확한 뉴스 보도에서부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 흥미롭고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어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호주 생활에 유용한 길잡이이자 편안한 친구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신다면 구글 플레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sbs.com.au/korean을 모바일폰으로 방문하시면 상단에 뜨는 SBS 라디오 앱 아이콘을 통해서도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외에도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에서 SBS 코리안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SBS 라디오 앱을 만나보세요.
SBS 라디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로 문을 엽니다. 호주 주요 도시의 집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분석기관 코탈리티에 따르면 지난 5월 호주 주요 도시의 중간 주택 가격은 202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까지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는 바이어의 시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네, 지금 호주 부동산 시장은 정말 바이어의 시장일까요?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 알아봅니다.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익스플레이너.
요즘 호주 부동산 시장을 두고 이제는 바이어의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보다 집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해졌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위기는 또 조금 다릅니다. 시드니 이너웨스트 메릭빌에서 최근 아파트를 판매한 스테파니 씨. 집을 팔 때만 해도 바이어에게 유리한 시장이라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새 집을 찾기 시작하자 현실은 달랐다고 SBS 뉴스팀에 말했습니다. 스테파니 씨는 좋은 집이 나오면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라며 이 시장이 괜찮은 매물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호주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코로나 시기와는 꽤 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사람들이 서둘러 집을 사려고 했고요. 경매 경쟁도 매우 치열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졌고 구매자들도 훨씬 신중해졌습니다. 경매 낙찰률도 떨어지고 있고요. 집이 시장에 더 오래 남아있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연방 예산안에서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관련 변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 역시 시장 방향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르마이티 대학의 행동경제학자 맥 엘킨스 교수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느꼈다면 지금은 오히려 괜히 너무 비싸게 사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더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판매자가 가격을 주도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구매자들이 가격 협상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사는 것이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특히 인기 지역에서는 괜찮은 집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아 좋은 매물이 나오면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까지 줄어들면서 많은 구매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스테파니 씨 역시 집값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아도 실제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장을 붕괴보다는 조정기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요. 즉, 집값이 무조건 오르던 시대에서 벗어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눈치를 보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부동산 시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시장 분위기는 바이어 쪽으로 유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매물은 여전히 부족한데요. 그래서 많은 구매자들은 아직도 집 사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호주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호주 주요 도시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시장 흐름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다 해도 좋은 매물은 부족하고 또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은 줄면서 시민 체감 부담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네, 호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익스플레이너에서 고민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데일리 오버뷰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네, 6월 1일 월요일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로 이어갑니다. 중동 여파 이후 연료 가격의 불안정을 경험한 호주 전역의 운전자들에게 주유소에 가는 일은 부담감을 안겨주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유할 때 더 저렴한 연료를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걸까요? 차량 엔진의 요구 사양에 따라 그 답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연료가 모든 차량에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에너지 포커스에서는 차종에 따른 연료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호주의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주요 연료 종류에는 다양한 등급의 무연 휘발유, 또 에탄올 혼합 휘발유, 그리고 디젤이 포함됩니다. 주요 휘발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옥탄가 91의 일반 무연 휘발유, 옥탄가 95의 프리미엄 무연 휘발유, 그리고 옥탄가 98 연료입니다. 이 수치는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국가의 주유소 수치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수치들은 모두 국제적으로 동등한 연료 품질을 의미하는데요. 서울주대학교 화학공학 교수이자 기업교육 부총장인 잭 아만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So if you go to the US, for instance, you'll see low, medium, and high grade octane.
예를 들어 미국에 가면 저급, 중급, 고급 옥탄 연료가 각각 87, 89, 91이라는 숫자로 표시되는데 여기 호주에서는 91, 95, 98이라는 겁니다. 각 나라가 정부 기준에 따라 계산 방식을 다르게 정한 것일 뿐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수치들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수치라고 아만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옥탄가는 연료가 조기 연소되는 것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빅토리아 로열 자동차 협회 RACV의 정책 책임자 제임스 윌리엄스 이사는 설명합니다.
So the octane number on the bows shows how resistant a fuel is.
주유기에 표시된 옥탄 수치는 연료가 엔진 노킹에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연료 품질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옥탄 수치가 높을수록 가격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엔진 성능이나 연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ACV의 윌리엄스 이사는 고성능 차량이나 스포츠카가 아닌 일반 차량의 경우 주행거리 대비 비용 측면에서 91 옥탄가의 무연 휘발유가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So if you're driving a conventional vehicle, say a small to medium SUV or a
윌리엄스 이사는 일반 차량, 예를 들어 소형이나 중형 SUV, 또 해치백을 운전할 때는 98을 넣든 91을 넣든 연비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물론 91이 더 저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98이 차량에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단지 고성능 차량이 아니라면 98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차량이 더 높은 옥탄가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경우 92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차량 주유구 안쪽 라벨이나 차량 설명서에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옥탄 수치가 명시돼 있습니다.
But if you do use the incorrect petrol type, this can affect not only your fuel efficiency.
만약 잘못된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면 연비와 주행 가능 거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유지비와 엔진 마모, 손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윌리엄스 이사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유 차량에는 절대 휘발유를 넣어서는 안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젤, 즉 경유 차량의 경우 제조사에서 해당 차량이 재생 가능하고 생분해되는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호환되는지 여부를 안내하며 가능하지 않다면 일반 디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에탄올 혼합 연료는 E10입니다. E10은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에탄올 10%와 무연 휘발유 90%가 혼합된 연료입니다. E10은 옥탄가가 더 높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반드시 연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만 교수의 설명입니다.
Adding a little bit of ethanol increases the octane rating. So for the same volume of fuel, you actually get a bit more punch out of the car.
에탄올을 조금 섞으면 옥탄가는 높아지는데 같은 양의 연료로 조금 더 출력이 나올 수는 있다고 아만 교수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연료 소모가 약 3% 정도 더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결국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소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요소가 서로 상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10이 차량에 적합한지 확실하지 않다면 제조사 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이 좋다고 아만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20년 이내에 제조된 차량은 대부분 E10과 호환되는데 또 하나의 기준으로 만약 차량에 기화기가 설치돼 있다면 E10과 호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연료 품질은 모든 주유소에서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RSAV는 연료 품질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가격 비교를 통해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예산을 고려하는 운전자에게는 제조사 기준을 충족하는 가장 저렴한 연료를 찾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네, 같은 기름처럼 보여도 차량에 따라 적합한 연료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차량과 연료의 관계와 연료 종류별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계 소식입니다. 글로벌 아티스트 BTS가 오는 6월 13일 데뷔 13주년을 맞아 페스타를 비롯해 글로벌 라이브 뷰잉, 오레오 쿠키 협업 등 다양한 기념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또 2027년 호주 월드투어 공연 티켓 예매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한국의 국민 남매 듀오 악뮤가 새 앨범 개화를 들고 시드니와 멜번 호주 팬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 소식 잠시 뒤 K-아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악뮤의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Dinosaur. 이 곡은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상처를 꿈속의 공룡이라는 상징으로 풀어낸 노래로 두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악뮤의 노래입니다. Dinosaur.
SBS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사, 구글 홈, 애플 스마트 스피커로 간편하게 연결해보세요. 언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최신 뉴스와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 SBS 코리안 팟캐스트라고 말해보세요. SBS 오디오, 여러분의 하루에 딱 맞는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케이아트
매주 호주와 한국을 잇는 문화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케이아트 시간입니다.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콘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네, 이재화 리포터 이번 주는 또 어떤 반가운 소식 가져오셨나요?
지난주에는 대형 합동 콘서트죠. K메가 콘서트로 몬스타엑스, 아이콘, 베이비 돈 크라이 등 아주 많은 K-POP 아티스트들이 6월 26일에 호주에 찾아오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플래닛 C 홈레이스를 통해 선발되어서 올해 4월 데뷔한 아주 따끈따끈한 7인조 중국 현지화 보이그룹 모디세이가 라인업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6월에는 아이브, 우주 등 이 아주 유명하고 대형 우리 K-POP 아이돌들 공연도 기다리고 있어서 호주가 K-POP으로 가득 차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하반기에 단독 콘서트로 호주를 방문하게 되는 또 다른 K-POP 아티스트가 있어서 그 소식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오는 8월 이하이가 콘서트를 여는 소식도 전해 주셨는데요. 하반기 공연 라인업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올 하반기 단독 콘서트 호주 방문 또 어떤 아티스트일지 바로 만나보죠.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악뮤입니다.
악뮤, 악동 뮤지션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아주 반가운 이름이네요. 최근에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아주 유행해서 너도 나도 어깨춤을 추는 밈이 바이럴되게 돼서 그런지 더욱더 반가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악뮤는 2013년 K-POP 스타 시즌2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에 이듬해 YG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데뷔한 몽골에서 한국으로 온 2인조 혼성 그룹이자 남매 그룹입니다. 이찬혁과 이수연 이렇게 핏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선교사로 파송된 부모님을 따라서 초등학교 5년간 몽골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몽골에서 처음에는 울란바토르 한국인 학교를 다녔다가 1년도 다 채우지 못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홈스쿨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팀명인 악뮤, 말씀하신 것처럼 악동 뮤지션의 약칭에서 유래했습니다. 본래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룹명으로 데뷔해서 활동했다가 2019년 9월부터 악뮤로 활동명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둘 다 성인인데다가 앞으로의 음악적 색깔과 메시지에 악동의 한자, 아이 동자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고 하고요. 악동 뮤지션 시절에도 왕왕 악뮤로 불리던 터라서 이질감 없이 여전히 악동 뮤지션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요.
맞아요. 네.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이 워낙 익숙해서 저부터도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19년에 정식으로 활동명 악뮤로 변경한 거면 꽤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팀명의 변화 말고도 최근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전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와 12년 동안 긴 전속 계약 기간을 마치고 본인들만의 소속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영감의 센터. 새 소속사 명이 영감의 센터인데요. 이찬혁이 지난 2023년과 2025년 개최한 전시회 이름과도 동명입니다. 당시 이찬혁은 영감을 어디서 받는지 이제 그 비밀을 밝히겠다라면서 이찬혁 영감의 센터에서 나오는 영감의 샘물을 마시면 이전에 없던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YG를 떠난 뒤에 자신들만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본인들의 소속사 이름이 영감의 샘터. 저도 이 영감의 샘물 좀 마셔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름 자체가 하나의 예술 프로젝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상이 아주 독특해요.
네, 악뮤의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잘 드러나는 이름인 것 같고요. 악뮤의 가장 특징으로는 모든 곡과 앨범을 자신들이 만든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악뮤가 발매한 음원들 모두 본인들이 작사, 작곡, 편곡했고요. 단순히 작사, 작곡을 차원을 넘어서 데뷔 이후부터 앨범 전체 프로듀싱을 이찬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넓은 스펙트럼의 곡 장르도 악뮤의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악뮤가 처음 등장했을 때 대중들이 악뮤의 스타일로 생각했던 포크, 어쿠스틱 장르를 시작으로 재즈 스타일의 리바이, 또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사랑하는 거지 같은 발라드, 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같은 댄스곡, 또 다이노소어 같은 트로피컬 하우스 등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멤버 이찬혁은 해병대 복무 중에 군가를 작곡한 적까지 있을 정도로 이찬혁이 작곡했던 군가가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음악적, 대중적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낼 수 있는 가수가 있을까요? 이 악뮤 자체가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도 악뮤 자체가 장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수현의 보컬입니다. 이 듣는 사람의 귀가 다 시원해질 정도로 아주 상쾌하고 청량한 음색에 대한민국 대표 여성 보컬로 꼽히죠. 진성과 가성을 자유롭게 오가는 테크닉과 또 곡의 분위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K-POP 스타 시즌2 방영 당시에 이러한 보컬로 아주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상당수의 팬을 모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초기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고요. 이찬혁은 동생이 어떤 톤의 보컬이 예쁜지 아주 잘 알고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연의 음색이 이찬혁의 작곡과 함께 악동 뮤지션, 악뮤의 음악을 지탱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수연 씨 목소리 정말 듣는 순간 바로 귀를 사로잡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맑고 청량하고 또 감정 표현은 굉장히 섬세해서 이 악뮤 음악의 분위기를 완성해주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악 DNA를 나눠 가진 친남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음반을 발표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많은 에피소드를 풀어놓았는데요. 이런 이수연이 오랜 슬럼프를 겪었다고 해요. 찬혁의 군 입대 이후에 홀로서기의 무게를 감당하다가 번아웃이 왔고 은퇴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실제 엄청나게 증량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여러 번 나타나곤 했는데요. 그때 찬혁이 손을 내밀어 합숙을 제안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걷고 또 새벽부터 운동을 같이 하면서 수연의 곁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알려져서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찬혁은 수연이를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오빠 왜 그때 날 안 잡아줬어? 라고 할 것 같았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우, 전율이 와요.
네. 게다가 또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련해서 이수연이 말한 적도 있는데요. 오빠가 항상 앞에 걷고 내가 뒤에 걸었는데 출발과 도착 시간이 달라도 우린 결국 밤에 같이 밥을 먹었고 또 저만의 속도로 걸어도 똑같은 걸 함께 해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찬혁이 곡을 만들듯 수연이를 잘 피어나게 하고 싶었다. 내가 본 세상을 수연이도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된 앨범 같습니다. 개화라는, 피웠으면 좋겠다. 개화라는 앨범. 지난 4월 7일에 11곡이 담긴 새로운 정규 앨범 4집이 발표되었는데요.
네.
악뮤의 데뷔 12주년 기념일에 맞춰 발매된 음반이자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독립한 후 처음 발매된 음반입니다. 2019년 정규 3집 이후 오랜만에 이찬혁이 전곡을 단독 작사 작곡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선 공개된 곡은 소문의 낙원이지만 타이틀곡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인데요. 두 곡 모두 멜론, 진이 등의 주요 음원 차트에서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단순한 남매를 넘어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음악적인 동료이자 인생의 동반자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함께 걷고 기다려주고 또 음악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웠다는 과정 참 뭉클했습니다. 네, 악뮤가 이렇게 훌륭하게 홀로서기를 해나가고 있네요.
네, 악뮤가 2026년 9월 데뷔 이래 첫 호주 월드 투어를 개최하게 됩니다. 훌륭한 홀로서기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 호주에 방문합니다. 시드니와 멜번 두 개 도시에서 각각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멜번에서는 9월 18일 금요일에 마그레 코타레나에서 또 시드니에서는 9월 20일 일요일에 ICC 시드니 디어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틱톡 엔터테인먼트 센터로 명이 변경되었죠.
네, 네, 감성적인 라이브 무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기대됩니다. K-POP 팬들뿐만 아니라 악뮤 음악을 좋아해온 많은 호주 동포 여러분과 청취자들도 이번 공연 손꼽아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K-아트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하반기를 지나 2027년에 개최되는 공연에 관한 소식인데요.
2027년에 개최되는 공연이라 아무래도 전 세계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공연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BTS 투어 관련 소식인데요. 이미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 또 부산 등에서 지금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호주 해외 투어는 바로 2027년 2월에 진행이 됩니다. 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BTS 월드 투어 콘서트 아리랑의 티켓팅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BTS의 월드 투어 아리랑 멜번 공연은 2027년 2월 12일과 13일에 또 시드니 공연은 2월 20일과 21일에 각각 마벨 스타디움과 아코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 SBS 코리안 프로그램에서도 5월 22일에 BTS의 수임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배를 그대로 데려온 듯한 배 위에서 진행된 시드니 하버 미디어 이벤트에도 다녀왔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았거든요.
네, 저도 봤는데 아주 많은 팬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더라고요. 콘서트 8개월 전에 진행하는 티켓팅입니다. 이에 대한 관심도 아주 뜨거운데요. 우선 예매는 6월 2일 선예매와 6월 4일 일반 예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선예매는 이미 등록이 지났지만 5월 27일에 끝났는데요. 선예매를 한다면 아미 멤버십 회원에 5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까지 하이브의 플랫폼 자회사가 운영하는 글로벌 올인원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사전 등록을 완료하셨어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미로 등록하신 분만이 선예매를 진행할 수 있고요. 멜버른 오전 10시, 또 시드니는 오후 1시에 예매가 시작됩니다. 이후 잔여 티켓이 6월 4일 목요일에 풀리게 되는데요. 일반 예매로 판매되고 시간은 동일하게 멜번 1시, 시드니 1시에 진행됩니다.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지 않을까요? 이 티켓 획득 여부 몇 초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쳇말로 피켓팅이라고 하죠. 이 멜번은 수용 인원 5만 5천 명, 시드니는 8만 3천 5백 명 정도인데요. 각각 2회씩이니까 11만 명과 16만 7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티켓은 아주 빠르게 클릭을 한 아미와 또 일반 관객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다른 관련 이벤트들도 속속 눈에 보이는데요.
네, 저희가 이미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6월 13일 데뷔일에 맞춰서 호주 아미들의 이벤트 BTS FESTA 2026이 개최됩니다. 그날 저희가 케아트를 통해서 조심히 예상해봤는데요. BTS 월드 투어 아리랑 인 부산 라이브 뷰잉 호주에서도 개최된다고 합니다.
네.
한국의 시간에 따라서 열리게 되다 보니까 7시 45분에 시작을 하고요. 이 공연은 전 세계 영화관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부산은 우리 BTS 멤버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마지막 완전체 무대를 선보였던 바로 그 장소로 매우 특별합니다.
네. 6월 13일 역시 데뷔일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지 전 세계의 아미들이 부산에 직접 모이고 또 이렇게 랜선으로 각각의 나라에서 모이는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무대를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리랑 BTS 월드투어 방탄소년단의 다섯 번째 정규앨범 발매를 기념하면서 솔직한 자기 성찰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그룹의 정체성을 그려냅니다. 360도 원형 무대 디자인이라는 시그니처 연출을 통해서 관객들이 시네마에서도 마치 공연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부산까지 가지 못하는 호주 아미들이 지난 일본 공연 라이브 뷰잉에 이어서 이번 부산 공연 라이브 뷰잉의 기회에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뷔 13주년 기념행사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전 세계에서 큰 사랑받는 쿠키죠. 오레오.
네.
이 오레오와 한정빵 쿠키를 선보이면서 협업했습니다. 이 BTS의 첫 글로벌 스낵 협업으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 6월 8일 출시될 이번 오레오 앤 BTS 쿠키는 멤버들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해요. 한국의 전통 길거리 간식인 호떡에서 영감을 받아서 달콤한 흑설탕 크림 맛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네.
이 오레오 역사상 처음으로 보라색 와퍼를 사용해서 방탄소년단의 시그니처 컬러를 기념하고요. 각 쿠키의 엠보싱 디자인을 멤버들이 직접 구상한 것인데요. 이 엠보싱 디자인에는 BTS 공식 응원봉, 또 BTS 하트 오레오, 또 BTS 로고와 The Biggest Love BTS Army 등 13가지의 다양한 엠보싱 디자인이 크게 눈에 띕니다. 이 패키지에는 한국의 재래시장 문화를 담아냈다고 하네요.
와, 감동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한국의 국민간식 호떡이 BTS 덕분에 이렇게 전 세계에 소개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서민 문화를 세계적인 브랜드와 함께 풀어낸다는 점 참 흥미롭습니다. 네, 이번 주 K-아트 오늘 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한국의 국민남매 듀엣 악뮤가 새 앨범 개화를 발매하고 오는 9월에 시드니와 멜번에서 공연하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2월 드디어 열리는 BTS 월드 투어 아리랑의 티켓 판매가 6월 2일과 4일에 이루어진다는 소식과 더불어 BTS의 데뷔 13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각종 기획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이재화 리포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2026년 6월 1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호주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생활 속 변화들을 짚어봤고요. 또 연료 선택과 차량 관련 정보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호주와 한국을 잇는 문화 소식, K-아트에서는 BTS와 악뮤의 호주 공연 소식 풍성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전체 프로그램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6월 1일 새 달의 첫날인 만큼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변화와 기운이 깃드는 활기찬 6월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화사의 굿 굿바이로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뉴스의 프로듀서 김한을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유화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